안녕하십니까. SOS 시사뉴스입니다. 성경적인 감각으로 뉴스를 조명해보는 시사뉴스. 강병국 목사님 그리고 강명수 편집부장 두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 시간을 시작합니다. 먼저 간추린 최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중국은 한 가정당 한 자녀만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담당하는 지방의 관리들이 아이들을 강제로 빼앗아 외국에 입양시켜 돈을 챙긴 사건이 드러나 중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고 YTN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 원수가 열흘 이상 대중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데 대해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카다피 원수가 지난 4월 30일 나토의 공습으로 여섯째 아들 세이프 알라라비 사망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온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리폴리의 한 시민은 최근 카다피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면서 공습으로 사망한 아들의 장례식에서 참석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은 뉴스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노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1살 신모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께 광진구 자택에서 79살 어머니 임모 씨가 기저귀에 대변을 본 뒤 사실을 늦게 그 사실을 알고 냄새가 나는데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면서 어머니 임 씨를 마구 때려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임 씨는 거동이 불편한 탓에 기저귀를 찬 채 생활해 왔으며 아들 신 씨는 이혼한 뒤에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5월은 특별히 어버이날인데 그리고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이 들어있는 가정의 달이죠. 그런데 이런 뉴스를 접하니까 마음이 좀 씁쓸해집니다. 오늘은 심각해져 가고 있는 노인 문제와 노후의 삶에 대해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경인일보에 가족의 짐이 되기 싫은 노인 자살이 늘어난다라는 기사가 실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야산에서 71세 된 A씨가 나무에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병원비 부담을 주기 싫다며 치료를 거부하던 70대 말기 암 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노인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늙어가지요. 네, 자신은 늙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늙음은 찾아오고 또 젊었을 때 자식과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노인이 되셔서 연로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해결되지 않는 노인 문제는 사회의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해설위원들을 모시고 해설을 들어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명수 편집부장의 해설을 곁들이겠습니다. 강명수 편집부장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부모를 저버리는 일, 참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러한 현상들을 지목하시면서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의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께서 여기서 세 가지를 지목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텐데 어떻게 미혹한다고요? 불법이 성하는, 불법을 자행하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이 사회가 불법화되고 또 사랑이 식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이 예언에 얼마나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랑만 하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의 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 불법을 성하게 하는 가르침을 함으로써 교인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신앙을 오히려 율법주의로 몰아가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해 지키는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율법주의로 몰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선 법이 없어지고 이 사랑이 아주 값싼 감정으로 전락하면서 사랑이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큰 문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 기독교인 숫자가 많기 때문이죠. 기독교에 들어온 이런 잘못된 복음 때문에 불법이 자행되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은 십계명을 사실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되고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입니다.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십계명 자체가 사랑인데 계명과 사랑을 분리해서 사랑만 하면 되고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참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 지키게 되고 인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계명부터 마지막 열째 계명까지 지키게 된다는 하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과 사랑을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율법만 계명만 열심히 지키면 되고 사랑을 안 했어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참 놀라운 아주 복음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과 계명을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요한일서에도 보면 사도 요한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계명과 사랑을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부터 5절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완전 온전케 되었나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신학과 교수가 그 학생에게 계명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은 아내를 죽이지 않고 또 아내에게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결심하고 노력하십니까? 그때 이 교수님이 웃으면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노력도 안 하고 그렇게 애쓰지도 않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학생이 다시 질문하죠. 아니 저는 항상 노력하도 자꾸 실패하는데 결심해도 실패하는데 어떻게 교수님은 그런 일을 안 하십니까? 교수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가 성경절을 하나 줄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렴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격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핵심이고 오늘날 복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이 식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정말 불법이 성하리라는 그런 말세의 징조의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분들이시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강병국 목사님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 목사님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또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우리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 못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모를 구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또 반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무시하는 참 가슴 아픈 그런 부모 학대에 대한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도덕의 밑바닥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타락할, 더 이상 깊이 내려갈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첫째 계명과 넷째 계명까지 해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째부터 열째까지의 계명, 우리가 인간끼리에 지켜야 할 그런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고 공경치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 주신 것이죠. 이런 악이 점점 더 크게 번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점점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죄의 결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늙는 것입니다. 늙어서 고통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죄의 결과를 경험하는 인생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도와주는 일들이 필요한 것을 알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이 해산하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일하면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 그 죄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는 저주는 아닙니다. 성경에 이 뱀이, 마귀가 저주를 받았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죄의 결과의 고통이 저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을 더 그리워하고, 오히려 노동은 죄를 짓는 데서 우리를 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이런 슬픔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영생을 더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 우리를 죄를 미워하게 만드는 주님의 구속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건 물론 그렇지만 제일 먼저 인류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서로 이웃들이 이 죄의 고통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나도 그러하니까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에 대한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늙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37장 2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면 늙어서도 주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늙어서도 정말 어렵게 정말 불쌍하게 죽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늙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71장 9절에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결단코 늙어서도 백살 되어서도 주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의리 있는 하나님이시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당신의 이러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 부모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 정신을 가지고 잘 살면 늙어서도 구박당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이가 늙어가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노인분들의, 연로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로운 약속이 있네요. 지난달 30일에도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84세 된 B씨가 치료 도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B씨는 6년 전부터 부인과 사별하고 병마와 싸우다가 인천의 한 병원의 입원실에서 목을 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슬픈 소식이죠.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수는 지난 1983년 14.1명에서 2009년에는 78.8명으로 이렇게 5.5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첫 번째가 경제력, 두 번째가 건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00년대 이후에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핵가족화되면서 경제력을 잃은 노인들이 많이 생겨났죠. 이런 노인들은 큰 병에 걸려도 자식들에게 폐가 될까 봐 치료를 포기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노인들은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서 노부모에 대한 가족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자녀와의 유대감이 낮은 노인일수록 자살할 확률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에서도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화폐 개혁으로 벌어놓았던 돈을 다 날린 그 부모들이 자식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그래서 그 북한 노인 4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해서 밖으로 내몰리고 또 자식들이 돈 없는 부모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역전이나 공원을 돌며 빌어먹다가 자살한 것이 발견됐다는군요. 그래서 북한 당국은 입단속에 나섰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했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 목사님.
예. 자, 여러분 그 다섯째 계명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돌비에 새겨주신 그 계명 다섯 번째 가운데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우리가 가진 생명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또한 공기 양식 모든 것들 이 땅이 우리가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의무이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조건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 바리새인들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께 무엇을 해드리는 일에 돈을 쓰는 것이 아까우니까 늙은 부모들에게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 내 돈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성전에 이미 봉헌해서 바쳐지고 약속된 것이니까 지금 그 돈을 쓸 수 없습니다. 그 재물을 지금 부모님께 쓸 수 없습니다. 해서 그 부모님에게 그 있는 자산을 가지고 공경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께 재물을 미리 바쳤다는 이유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단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심지어 믿는 자들도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부모님께 소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23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순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뿐더러 그들의 생명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없습니다. 감사함과 진정한 사랑이 생기지 않는 것을 여기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쁩니까? Yes. 어떤 데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만한 충분한 재물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들에 대해서 정말 늘 함께 있어 줄 만한 그런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서 내 자식이, 내 자식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돌아보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존경하지 않는다.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가질 정도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어릴 때와 젊을 때 자라면서 부모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지 못한 그런 입장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회개해야 할 조목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의 감정을 가져라는 뜻입니까? 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애틋한 감정을, 원수를 향해서 그런 감정을 급하게 가질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복수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게 냉대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 원수가 내게 잘못한 것처럼 나는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도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란 말입니다. 그런 애틋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원수입니다. 귀찮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을 감사하기는커녕 원수입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 내 자식이, 내 자식들이 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돈이 아니고 그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면 이 사회가 참 주님을 믿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서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으셨죠? 정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올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부모와 노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효도한다는 것은 참 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의 전화를 건다든가 또 편지를 보낸다든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부모님들을 의탁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네, 우리 모두 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이 시사 뉴스를 들으면서 더욱더 효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또 슬픈 소식이 있어서요. 참 이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너무 슬픈 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도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4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 가족들과 함께 살던 102세 노인이 있었는데 지난 11일 일본 당국의 대피 대상 지역 확대 방침에 비관해서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전을 떠나라는 그 명령을 받고 고향을 떠난다는 슬픔과 또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 신문들도 경제 성장만 중시하고 노인 복지를 외면해서 노인 자살 증가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하는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보면은 쓸쓸한 노인의 자살이라는 제목이 사회의 11면을 장식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무엇인가를 싼 손수건이 하나 놓여 있었다. 노인이 자살을 하며 자신이 그동안 간직해온 금폐물과 약간의 돈이 쌓여 있었다. 마지막 배려였던 것 같다. 같아서 마음이 찡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렇게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자살하는 일은 정말 슬픈 사회의 단면인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우울증 환자가 14만 8천 명으로 최근 5년간 1.7배나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인성 우울증은 치매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기저기 몸이 아프다고 이렇게 호소해서 참 구분이 힘든데요. 노년기의 우울증은 우리 자녀들이 잘 살펴서 그분들이 고독감이나 외로움이나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좋은 대화를 하면서 해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강명수 편집부장의 해설을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편집부장님 부탁합니다.
예, 마태복음 7장에도 마태복음 24장의 그 말세의 징조로 말씀하신 그 불법과 사랑의 식어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멀리 떠나가라 하리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신앙이 말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지만 교회 활동을 하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산다는 얘기죠. 오늘날 일어나는 이 부모님들에 대한 공경하지 않는 것, 사랑이 식어가는 이런 문제야말로 불법을 자행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믿음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함으로써 가정과 사회 속에서 부도덕한 삶을 사는 신앙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까?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십자가에서 폐지됐다.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사랑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이 없는 신앙, 계명이 빠진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값싼 감정에 불과합니다. 사랑과 율법의 관계, 사랑과 계명의 관계,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자만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가 드디어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할 수 있고 아내를 진심으로 아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계명은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죠. 믿음과 계명 역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잘못된 복음이죠. 로마서 3장 3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정말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율법을 존중하게 되고 그 계명을 굳게 세우는 삶을, 원칙적인 삶을, 도덕적인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위선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정말 그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가 그 냄새 맡아질 수 있는 실제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명과 사랑과 믿음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계명을 완전케, 어떻게 계명을 지키냐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율법의 의미와 목적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그 좋은 선물은 부모님께 대한 가장 좋은 선물은 옛날에는 그 효도관광 뭐 좋은 선물 그랬는데 요즘에 그 리스트가 달라졌다고 하네요. 노인의 치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임플란트나 뭐 치아를 선물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우리가 베푸는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효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